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자 나와 싸우니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알아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시간,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 위에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삶이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가대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임명장을 준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임명장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 날마다 리프레시 돼요. 리프레시. 사람은요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리프레시가 필요해.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 성가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같은 또 제목으로 물 위로 오라, 이 말씀으로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인생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모두가 건너갑니다. 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부자도 건너가고 가난한 사람도 건너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건너가고 공부 못한 사람도 건너가고 뭐 키가 작은 사람도 건너가고 키가 큰 사람도 건너가고 남자도 여자 다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인생의 바다는 단 한 번뿐입니다. 반복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건너갑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건너가는 일회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이라고 하루라고 아무렇게나 산다. 너무도 자기에게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깝지 않게 쓰는가, 후회함 없이 쓰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세 가지 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기도 끝내고 새벽에 제자들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영적인 시대, 교회 시대,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뭐 너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의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서 그 다음에 당신의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한번 여러 성경을 띄워주시면 같이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사 파송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의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대서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사를 파송하는 얘기, 주님이 승천하는 이야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까지, 그 지금 제자를 파송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타임 스케줄이 딱 나옵니다. 우리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다섯 가지를 성경이 예언을 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다섯 가지 계획이, 이 다섯 가지 계획 중에서 네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미 주님에 관한 다섯 가지 계획이 네 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한 이 다섯 가지 계획 가운데 하이라이트, 또 가장 최종적인 목표, 주님의 재림, 이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지나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랐다고 보고 싶어했던 그 마지막 주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는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예, 놀라운 얘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셨어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뺏긴 기회가 없습니다. 네, 한 번 뺏긴 기회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좀 열어주시면, 세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주님 재림할 때 휴거하죠. 네, 휴거합니다. 네. 제가 한 번은요 미국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요, 우리 3월 둘째 주 썸머타임이잖아요. 오클라마 있을 때 썸머타임을 내가 몰랐어. 교회를 제 시간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야, 얼마나 내가 가슴이 썰렁하고 놀랬는지. 우리 집사람들하고, 야, 우리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 뭐냐, 우리만 낙동하고 오리알 됐나 보다, 이거 다 올라가고 우리만 못 올라갔나 보다. 야, 얼마나 가슴이 썰렁한지. 나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요 말도 못해요. 저 웃을 일이 아니야. 그때 나 진짜 진짜 혼났어 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떡하냐. 전화해보면 뭐예요, 다 올라갔는데. 전화해보면 뭐예요, 다 올라갔는데. 전화가 이게 되겠어? 돼도 그렇지 툴레이신데. 나는 뭐 다음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일찍 오시잖아 교회. 목사 오시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도 못 올라갔구나. 야,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란 건 뭔가 모르겠네. 아니, 놀라려면 그것도 놀랬어야 되는 거야, 그치? 아니, 목사님도 못 올라가네. 더 놀라야 되는데 사람이 참, 사람들이요 참 질이 나쁜 것 같아. 같이 못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아, 그때 참 진짜 썰렁했어. 아, 놀랐어. 진짜 놀랐어. 요새 안 놀랐는데 그때 놀랐어. 주님 오세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탄생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고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어떤 준비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것은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실패했어도 그것은 성공하셔야 돼요. 주님 맞이 준비하셔야 돼요. 열천의 비유 나오죠.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돼요. 불 꺼지면 안 돼요. 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 등불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자,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풍랑, 그 마지막 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 시대, 이 바다에, 지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그 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풍랑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고 질서가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됩니다. 따라서 세계가 무너집니다. 인류 전체가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비윤리, 윤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비인간, 인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 환란은, 이 마지막 환란은 온 인류를, 온 인류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온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성도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 아래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처음, 주님이 탄생하실 때, 주님이 초림, 그때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봄이라고 말합니다. 파종교,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때는 이때 뿌린 걸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같이 매를 갈고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세퍼레이션입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는 알곡과 축종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예. 물론 지금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씨를 뿌려야 되겠지만 핵심은, 메인 이슈는 뭐냐? 메인 이슈는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 축종이 가르는 거예요. 힘든데도 신앙생활을, 그 힘든 신앙생활을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신앙생활을 못 견뎌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정말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알곡과 쭉쭉이가 갈라집니다. 명백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알곡입니까? 축종입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바람이 와보면, 불을 불어보면 압니다.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쓰러지고 튼튼한 나무는 안 쓰러져요. 알곡은 안 날아가는데 축종이는 날아가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제가 25절부터 읽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게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유령이다. 재림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하고 유령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라고. 여러분 유령은 뭡니까? 허상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예수로 믿지 않고 허상의 예수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는 모르고 있는 거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가짜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가짜로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아마 배를 타고 왔으면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바다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 방법으로 말씀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는 이 상황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자기가 가진 상식을 진리화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식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상식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비진리입니다. 그럼 믿을 대상이 뭐냐면 못 믿을 대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식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상식에 반대되는 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전부 불신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령이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상식을 진리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화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나의 반응이요.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나의 반응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수를 지금 유령으로 비현실적인 존재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내 신앙이 비현실적인 신앙, 예수를 가짜로 여긴다고 하면 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잘못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상황을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정신병자는 자기 파악을 못합니다. 요 세 종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공통점인데 뭐냐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잖아요. 아버지 술 취했었으면 야 내가 왜 술 취했냐. 자기 술 취한 건 몰라요. 예.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세요. 절대 자기 안 미쳤다 그럽니다. 그 사람 미친 거예요. 안 미쳤다 그러면. 제 정신은 집사님 정신 나갔어 왜 이렇게 그러면 아유, 내가 정신 나갔었나? 이러지. 인정하고도 정신 나간 거 인정하고도 정신 나간 거 인정 안 하면 그 미친 사람이라니까. 교만한 사람 알아보는 방법이 알아켜져요? 교만하다고 지적해 보세요. 방방 뜁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 저 교만했어요. 아유,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럽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면 방방 뜁니다. 한번 해보세요. 뛰나 안 뛰나. 메뚜기처럼 뜁니다. 우리가 자기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 파악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잘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파악이 안 된 거야.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유령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유령이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의 범위가 커버리지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내가 아는 범위예요? 내가 모르는 범위까지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의 범위는 내가 모르는 범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물론이고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는 방법이 우리는 배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 수영하든지 뭐 태평양 수영 못하지 배 타고 가야지. 우린 유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배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은 전능한 방법이냐? 아닙니다. 불완전한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배는 파손되고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배 타는 방법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배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는 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질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간 수단 방법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배는 인간이 만든 수단과 방법입니다. 여기 우리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전반에 걸쳐서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걸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있어요. 홍해는 갈라버렸어요. 요단도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해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파서블리, 얼마든지 파서블해요. 임파서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나의 방법은 임파서블한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이고 여기까지를 포함한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감으로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이 있다. 실제적인 현실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커버레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커버합니다. 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범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불가능한 영역까지 내가 믿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뭐 결론은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린 못해요.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죠. 구하죠. 이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구합니다. 다 뭐 하라고요? 믿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 때 뭘 믿어요? 이거를 구하면, 내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걸 구한다고 하면, 내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그 부분까지 커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기는 구해. 할 수 없으니까 구하면서 안 믿어. 그러죠? 아니지.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불가능도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 맞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 짠돌이가 안 주지. 짠돌이가 안 주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줬어. 다 할 때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말을 들어보면 뉘앙스가 얘가 믿으면서 달라고 그러는 건지 속으로 이 짠돌이가 안 주지 그러면서 달라는지 알아 느낌이 와. 아니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무슨 그 말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지. 근데 진짜 믿고 줄 줄 믿고 말하는 때 그 말은 뉘앙스는 벌써 달라. 필링이 달라. 근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있죠 왜? 예. 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 할 수 없는 것까지 커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까지도 믿어야지. 믿어야지. 다음. 자, 여기서요. 풍랑 상황에서 나의 반응을 봅시다. 나의 반응이 어떻게 예술 유형이라고 그랬죠? 왜? 실존하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하죠? 그렇게 믿죠? 그럼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지금 인정,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도 유령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예수가 유령 예수다, 유령이다 그러면 나도 유령이야. 가짜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리얼 예수를 이미테이션 예수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리얼 믿음이 아니고 이미테이션 믿음이야.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한 방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유령이 아니고 자기들이 유령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기준이 뭡니까? 기존의 기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으로 방법 그 이하가 아닙니다. 내 방법, 내가 이해, 내 지식, 능력, 방법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수준은 내 능력 이상입니다. 내 방법 이상입니다. 내 지식 이상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가치. 이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할 때 그 다른 차원이 현실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지극히 노멀한 겁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스페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그것이 기적이야. 왜? 우리 능력을 초월해버리니까, 우리 지식을 초월해버리니까 그건 당연히 기적이야.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이 스페셜이 아니고 스탠다드입니다. 기본입니다. 베이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게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죠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상식이야 우리는. 네, 기적이 스페셜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이고 베이지고 스탠다드고. 네, 기독이. 우린 기적이라는 파운데이션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파운데이션이 기적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붕괴시키지 못하리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우리는 안 무너져요. 왜?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믿음이고 거기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이고 파운데이션이 다르다니까. 예, 모래 외지인지 반석에 지은지 나오잖아요. 파운데이션이 문제예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음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이 뭐를 증명해 주냐고 하면 기적이, 이 기적이 증명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를 증명해 주는 거고요. 이 풍랑 사건 속에서 또 하나는, 야 내가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뭘 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무능하구나, 나는 한계적인 존재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언리미티드한 존재인지 증명이 되고,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리미테이션이 리미티드 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모든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 공통된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설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건 지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지식. 자, 보세요. 풍랑이 사건 속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가면서, 예수를 향해서 가면서 사실은 예수를 안 쳐다보고 다른 거 쳐다볼 때 빠졌어요. 그죠? 가기는 예수를 향해서 가, 가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 그런데 다른 걸 쳐다봐. 교회를 가긴 가, 근데 다른 걸 쳐다봐. 그럼 뭐예요? 믿는 척 하는데 사실은 다른 걸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척 하지만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것이 있고, 예수께 순종하는 척 하지만 다른 걸 더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척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있고, 척 하는 게 사람, 척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지. 뭐 척 하는 척, 믿는 척, 순종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예수 믿는 척, 교회 가는 척, 척이 제일 무섭습니다. 척은 뭐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척하는 건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척, 믿는 척할 거나 믿어야 돼요. 순종하는 척하는 거나 순종하셔야 돼요. 예. 헌신하는 척하지 말고 헌신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예. 믿는 척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예. 봉사하는 척하는 사람, 봉사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척하는 것은 전부 비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인생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나의 신앙생활 수준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Unfeasible한 거죠. 실제적이고 하는 거예요. 비실제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피지블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언피지블한 거야.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 척하는 게 다 그래요. 이 척하는 게 다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지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피지블한 문제입니다. 피지컬한 문제입니다. 예. 띠올로지컬한 문제가 아니라 프랙티컬한 문제입니다. 이런 말 있죠. 마크 뉴포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새는 조류학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날라다니는 새 있잖아요. 새는 조류학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새가 조류학자한테 배워서 날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여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문제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시어스란 문제입니다. 예, 프랙티컬한 문제입니다. 피지컬한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맞느냐 틀리느냐 토론하고 이론하는 언프랙티컬한 수준에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요? 실천해보고 행동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거예요. 예, 프랙티컬한 문제입니다. 발로 하는 거예요. 밟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받아 내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내가 밟아보면 알잖아요. 밟아보면 알잖아요. 예. 지팡으로 쳐보면 알잖아요. 예,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예. 예배드려보면 알잖아요. 예,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현대그룹 그 총수였었던 정주영 회장님. 그 회사 모든 직원들은, 모든 사원들은 다 정주영 회장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그 모든 직원 중에서 제일 학력이 낮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때로는 이 회장님이 좀 무식한 오더를 내릴 때가 있어요. 무식한 오다를 내리면 이 대학 나온 똑똑한 젊은이들이 막 설명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그 오다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박식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왜 안 되는지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사원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이 정주영 회장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네 해봤어? 그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자네 해봤어? 이 책 제목이 있어요. 해봤어? 아무 생각 또 갑니다. 또 얼마 있다 또 뭐 오다 내리면 또 어떤 다른 직원 와서 또 막 또 설명, 왜 안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하게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참 듣고 한참 은혜 받고 나서 자네 해봤어? 전에 해봤어. 그분이 지금 기념비적인 그 토목공사가, 세계적 유명한 토목공사 몇 가지가 있죠. 그 몇 가지 토목공사들은 건축공학에 안 나오는 방법으로 그걸 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공학에서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반드시 이 풍랑 속에서 말씀을 확인이 되는데, 토론과 이론으로 되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발로 안 하는 사람이 입으로만 합니다. 근데 발로 하는 사람은 입을 별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발이 바쁘니까. 예, 발이 바쁘니까 입을 사용할 시간이 없는데, 이 발이 안 바쁜 사람이 되게 입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위가 바쁜지 아래가 바쁜데 둘 중에 하나 바쁜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 서서만 교회는 발이 바쁘기 바랍니다. 입 바쁘면 이거 골 아픈 거야. 입이 바쁘지 말고 발이 바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풍랑이를 밟고 가버리는, 풍랑을 밟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이 돼요.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도 바다를 걸어갑니다.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 위를 뛰어다니는 도마뱀 있죠. 또 물 위를 뛰어다니는 소금쟁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체중을 가지고 물 위를 뛰어가려면 시속 108km를 달려야 되는데 물 위를 뛰어갈 수 있대요. 물 위 도마뱀 마냥 뛰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시간당 108km나 1008km도 날아갈 수 있어. 1008km도 날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있잖아요. 빌립이 성령이 감동 주죠. 야, 너 저 이디오페 와서 지금 이디오페에서 어떤 애씨가 말이지 왔다가 지금 명절 유월절 지키고 지금 자기 고향을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 전도해라. 근데 수백 리 갔습니다. 수백 리 갔는데 순식간에 빌립이 그 구신 애씨한테 딱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막 복음을 설명하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딱 그 지역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빌립이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네, 축지법을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멜테리 우리 지금 목사 저기 결혼할 때 와서 축복기도 해준 분 멜테리 인도네시아 목사님 그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대로 행했어요. 본인이 포도주 물로 백물로 포도주 부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시체를 살리고 그대로 그분이 본인이 체험하신 거예요. 청년 때 체험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다 위로 얼마든지 걸어가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얼마나 거니까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페셜하게 몇 사람이냐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다 배 타고 가는 믿음이 아니고 헤엄치는 믿음이 아니라 바다를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 말씀을 믿으면 나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바다를 걸어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풍랑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능히 걸어가시면서 물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주는 것처럼 수많은 건져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또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즉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피지컬한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한 무능한 인생이라 전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전능한 인생 통해서 많은 사람 건져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